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 만나러 나오셨죠?
네. 네.
아니면 사람 만나러 오신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네. 다 예수님 만나러 오신 줄 믿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귀를 엽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변화의 역사가 이르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이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이라는 퀘스천 마크를 딱 붙였습니다. 오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성령의 감화 감동의 은혜가 있으셔서 여러분의 말과 또한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 기적과 같은 일 정말 삶에서 날마다 날마다 이루어져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저는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은 일생에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정말 사업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되기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연구하면서 더욱 확실하게 그 비전을 갖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예수님을 전하는 삶,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 목적이 되고 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더욱 확신을 갖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비전을 가져야 할 것은 청년 사울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 어쩌면 우리보다 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의 혈통과 지위, 도덕과 학식 아주 분명하게 갖춘 사람입니다. 또 갖춘 게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핍박이 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전의 모든 삶이 얼마나 무익했던지 얼마나 악한 것이었던가를 밝히 알게 됨으로써 자신을 위해서 유익으로 삼았던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사는 그때부터 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한번 멋진 삶을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보면 우리의 겉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 같지요. 뭐냐시냐면 내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기를 원하는데 우리 겉모습은 참으로 잘 커버가 되어서 참으로 찾기가 힘들고 느끼기가 힘듭니다. 사울이 딱 그렇습니다. 자신이 붙들고 있는 신념, 그것으로 열심히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삶이라고 완벽한 확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달려갔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보면서 저는 또 한 사람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몰랐기 때문이고 율법에 갇힌 세상의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신앙 생활도 잘했고 예수님 옆에서 딱 붙어서 다녔던 열두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자, 신앙이 하나도 없던 사람 아니면 신앙이 있던 사람 그런데 둘 다가 똑같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부인했던 삶 바로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열두 제자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울과 이 베드로 정말 우리의 모습이 딱 우리 속에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내가 누구냐? 너에게는 내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저들이 컴플레인하고 저들이 믿지 않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묻지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제자 중 누구도 상상할 수도 없는 대단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엄청난 믿음의 고백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덧붙였을까요? 이 정도의 고백을 했는데 아직 믿지 않고 있다는 소리예요. 너의 입술로는 믿음이 출중한 것 같고 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너의 속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길이고 진리요 너의 생명이 아니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만 보면 곧장 드러나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상관이 있을 때에 여러분 어쩔 때 우리의 속마음이 드러나죠? 어쩔 때 여러분 감춰져 있던 우리의 이 거룩함 속에 갇혀져 있던 그 속에 어쩔 때 여러분의 속마음이 팍 그 못된 것이 팍 드러나죠? 대부분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딱 있지요. 상관이 있을 때 드러납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앞에서는 지금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에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무진막지한 고통을 당하시고 가시는 그 와중인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자신에게 불이익을 당할까봐 불통이 튀길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도 고백하지 않았던 그 믿음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씩이나 강하게 부인합니다. 절대로 모른다고. 나는 그 사람을 정녕 모른다고.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아 나의 믿음이 이 정도인가?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는 한 가지 또 찾았습니다. 위로와 소망을. 무엇이냐면 그래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넘어졌다 할지라도 과거에 그래도 베드로가 주님 곁에 바짝 붙어서 따라다녔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기억되었던 것이에요. 하셨던 말씀이 어느 날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마음만큼은. 닫혀있는 마음도 믿음도 연약했지만 한쪽에는 그 들었던 말씀 함께했던 시간에 메모리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가 있습니까? 어디서 여러분에게 그 가책과 감동과 찔림과 아니면 소망과 비전의 은혜가 있습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바짝 붙어있는 기회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태까지 여러분이 실패의 자리에 있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그 마음만큼 열려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바짝 붙어서 들었었기 때문에 듣고 기억했던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닭이 세 번 울니 그때 무엇이 기억났지요? 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참이셨구나. 정말 내가 주님을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도 한귀퉁이로 듣고 그냥 시체처럼 앉아있다고 왔구나.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믿음이어서 이렇게 내가 행동밖에 할 수 없는 연약한 믿음이어서 입술은 내가 이렇게 고백하였으나 나의 속은 아직도 내가 원하는 것만 따라가고 내 유익만 따라갔던 것이었구나. 철저하게 회개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면 분명히 어느 날 성령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있게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연약함 내가 살아왔던 지난 과거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믿음의 나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던지 인정하는 믿음으로 재발전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아니면 지금 놔두고요 일주일 동안만 돌아보자고요. Monday to Saturday까지 한 번이라도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맞네요. 며칠이나 가져보셨습니까? 24시간 내내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얼마만큼 살려는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얼마만큼 순진한 마음을 가지셨나요? 얼마나 열정은 좀 가져보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참 베드로뿐만이겠습니까? 사울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도 사랑도 없는 청년 사울, 베드로, 우리 이 시간 성령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본문이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주려고 이 시간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귀를 열으십시오.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당신이 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이 보혜사가 있으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능이 그를 알지 못하노니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노니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들어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한 번도 들어보지 않으니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진리되고 나의 인생을 바꿔줄 주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지금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진리의 영으로 보혜사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영원토록 나와 거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지 이 확신이 있어야만 평생 주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이 말씀의 근원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한 그 한 사람 변화를 이 시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죽이려는 기세로 살기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고 있는 이 모습, 이 모습은요 사울이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을 한번 딱 여기다 컴바인해서 들으십시오. 그가 품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지금 확신, 신념, 그 마음을 먹은 대로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우리는 잠시라도 왜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울 자신이 그때까지 붙잡고 살아온 신념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핍박하는 일이. 주로 신념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립니다. 이 신념이. 우리가 꽉 붙들고 있는 생각이. 이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내 자신의 신념이 무너지지 않는 한은 내 관념대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판단해버립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 스타일대로 신앙은 굳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알아야 합니다. 이 신앙이 이렇게 정착이 되어버리면 지금 보십시오. 사울은 자신이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소탕하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소송하는 일이 하나님을 향한 최대의 일이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최고의 일이라는 이 관심을 가지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나의 신념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최대의 나의 골이야, 비전이야 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아직 다메섹에 들어가지 않았지요. 가까이 갔을 때,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이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는 그 순간 땅에 턱 엎드러졌습니다. 여기서 엎드러졌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패손입니다. 패손. 이 말은 외부적인 권능의 힘으로 넘어뜨림을 당한 것을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말씀 속에 넘어뜨림을 당해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들려와서 하나님 내가 정말 빛이 확 오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 주님이시군요. 엎드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이 강권적으로 사울의 교만한 마음 엎어뜨리는 것이에요. 꺾으시기 위하여서 지금 무슨 음성을 주신지 아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으로 다시 확인시켜주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 음성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여러분, 사울이 그동안에 자신의 삶에 죄책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삶을 산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예수를 따르는 자를 소탕하는 일이라고 100% 생각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이 두 번이 들려옵니다. 첫 번째만 놀라서 깜짝 놀랐겠죠. 아니, 왜 내가 이런 말을 들이하는 건가? 두 번째 이 음성은 사울이 그동안 행했고 지금까지 달려가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구나. 핍박하는 일인데 무지하여 모르고 멸망을 향해서 지금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달려가는 이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구원하시고자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려온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강원 집사야, 이강원 집사야, 김은정 집사야. 여러분, 이 부르심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에 천둥 번개와 같이 들려지기를,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들려줘야 돼요. 지금 주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사울은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 음성이 두 번째 들려오자 주여 누구시나이까? 물었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박해하는 예수라. 그 순간 지금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예수님이 와서 여러분에게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연구하면서 저 많이 울었습니다. 사실은 저에게 하는 소리 같이 들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간 이 사실, 여러분, 예수님한테 한 번도 바울은 못 박거나 잡아가서 가둬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적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적이 없는데 예수가 나타나셔서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남편에게든 성도에게든 어디서든 핍박하는 것,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곳에 달려가는 그곳, 핍박하는 것이라는 대답입니다. 이 말은 어쩌면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 행했던 행동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예수를 핍박한 장본인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피해자라고. 왜냐? 남편에게 하는 것도 뭐 사랑받지도 않은 것 같고, 아내에게도 존경받지도 않은 것 같고, 친구나 뭐 아니면 지체들이 가장 나를 사랑해 줘야 할 것 같은데 그들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할 것 같다는 그 인식 속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 인식 안 갖고 계시면 계시나요? 오히려 나 십자가가 무겁다고 한숨 짓고 울고 있는, 상처받았다는 그 기억 속에, 억울함 속에 갇혀있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김은정 집사야, 김은정 집사야,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박해하는 예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몸부림치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처음으로 이 음성이 들려왔을 때 사울은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그때서야 그동안 종교적 열심과 자기 의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했었다는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랍비였습니다. 선생님입니다. 누구라도 존경할 수 있는 선생님. 고등교육도 잘 받은 사람. 엘리트 사울이었습니다. 율법에 있어서는 신실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기도와 묵상, 여러분, 두 번째 가람은 서러운 사람입니다. 이 기도와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데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만큼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에는 헌신적이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엄격한 바리새인. 그러니 거지 같은 예수, 자기가 꼴배 싫어요. 자기가 상상했던 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에요. 이분을 보고 따르러 가는 그 사람들이 원수같이 보일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내 뜻에 안 맞고 내 스타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가로막혀서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로막혀서 영적 소경이 되었다는 것을 그때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인지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안타까운 심정으로 부르시고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을 정말 어떤 길인지 스스로 깨닫도록 멈추게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음성으로 다가왔던 그 부르심, 사울은 그때서야 진정한 그리스도시구나 깨달은 것이에요. 그때서야 이 영이 트인 것입니다. 그때서야 나의 잘못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던 것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한 이 일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욕되게 하고 핍박한 사실을. 여러분, 사울이 가던 길을 멈추고 지나온 과거를 돌아봤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점에서 나는 누구를,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지금 누구였는지, 지금까지 앞으로는 누구여야 하는지 돌아보고 질문해 볼 필요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찔리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놀란 가슴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정말 못 박은 자가 아닌데? 근데 왜 이 말을 듣지? 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었기 때문에, 주여 누구시나이까 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님께 자신의 잘못을 물었기 때문에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대답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에요. 나는 내가 파괴하는 예수라고. 혹 묻지 아니하고 처음에 이 한말만 들었다면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이 음성을 들었다 해도 어쩌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나는 잘못이 별로 없는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말씀에 찔림의 감동이 성령의 음성처럼 들려졌다 하도록 이 감정 정도, 은혜 받은 정도, 이런 경험 정도로 생각하고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며, 이 말은요 지금 밥 먹을 계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금식하면서 자신의 과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고백하고 뉘우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동안 하나님을 헛되이 섬겨온 유대인의 율법에서 지금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점차적으로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잠이 깊이 들었다 새벽이 가까우면 점점 깨잖아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거듭나는 시간, 변화되는 시간, 나를 돌이켜서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4절 말씀에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들음에 에쿠센. 순간적으로 듣고 깨닫는 상태를 말하지요.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복음이 우리 마음을 찌르는 감동이 올 때에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행동입니다. 행동이 없다면 입으로 아무리 여러분이 천만부를 회개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수준에 또 머무를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감동을 받고 체험했는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울처럼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꾸는 삶에 돌입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이런 감동과 은혜를 대부분 옛 모습과 함께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너무나 진합니다. 너무나 진해요. 그러기에 돌아보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죠. 회개 많이 했다고. 저는 초등학교 6학년 겨울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습니다. 별로 세상 속에 살아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남들이 즐기하는 뭐 나이트클럽이라든지 뭐 영화관도 제대로 한번 가본 적도 없고, 다방도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산다고 살았습니다. 나름. 근데 지금은 말씀을 선포한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속에서 한 10번 이상을 읽습니다. 저는 본문을 항상 말씀 전하기 전에.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나를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말씀이 내 자신을 안 돌아보고는 다시 설교를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돌아보니 십자가를 싫어했던 삶이 더 많았더라고요. 그 삶이 더 대부분의 나의 인생이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넓고 좁은 길, 십자가보다 넓고 좁은 길, 그걸 더 좋아했던 것 같았어요. 주님 가신 길과는 거리가 먼 그곳에서만 헤매었던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세우셨습니까? 주님,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너 같은 자, 네가 깨달았던 주님이 있지 않니? 만난 주님이 있지 않니? 그 인생을 살으라고 거기 있었지 않니? 너가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은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냥 만나고 헤어지려고 빠이빠이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도 했지만 또 한 가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채찍질하지 아니하시고 이렇듯 기회를 주시는 분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정연숙 목사야 정연숙 목사야 어떻게 이 은혜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안 사랑하고 베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이 의를 진리를 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이 바울 되도록 부르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인생 속에는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지속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신실한 성도를 따라서 본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배가 됩니다. 여러분의 보배가 되어 사울이 자부심과 그 우월감을 가지고 부여잡고 있었던 그것들을 온전히 내려놓음과 같이 이 시간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아직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부여잡고 있는 것들을 이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일치하는 그리스도의 생활을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초계와 같이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초계와 같이 천어라운에서 주님을 앞으로 달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십시오.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미워하고 까닭 없이 핍박했던 이런 삶, 곧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이라는 이 사실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정말로 진실로 내 마음속에 안다면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지체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 두려워서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땅에 엎드려져. 여기 땅에 엎드려졌다고 했잖아요. 땅에 엎드려져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들음에 주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순종하시고서 이 사울이 사도가 된 바울의 삶에서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믿음 좋은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아니요 이런 수고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는 이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마음 성도 모두가 모두의 신앙 간증과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심령 속에 각자의 이름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름이,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박해하는 예수라는 이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엎드려지게 하소서, 듣게 하소서,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도록, 그래야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하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으셔서 찬송가 446장 4절 드림으로